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17일 일요일 홍수를 위한 준비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10절을 읽어보라.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세상의 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다. 히브리어로 방주를 뜻하는 테바라는 단어는 이집트에서 유래한 흔치 않은 외래어로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존된 모세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갈대 상자와 같은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방주의 전반적인 구조가 성막에 있던 괴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한다. 홍수 때의 방주가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킨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준비 단계를 마무리한다. 노아의 행동을 나타내는 하였더라 라는 동사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만들라 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두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동일한 동사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4에서 16절에서 다섯 번 반복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대한 노아의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다. 같은 표현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된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가였다. 부조화 선지자 92. 노아와 모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상자의 유사성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속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묘사된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는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다. 교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묵상. 베드로후서 2장 5에서 9절을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적용.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함으로 홍수를 예비함.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는 설교와 또 방주를 건조하는 일로서 세상을 견책하였다. 살아남는 이들 63.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론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듯 보여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9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실 때는 언제인가? 라는 그 첫 번째 때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결심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 그 선택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인 예배를 멸시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인 예배를 멸시하고자 하는 결심이 확정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흔히 갖고 있는 오해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위하여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처음부터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3절에서 평화의 은혼이라고 표현한 그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은혼은 하나님들 간의 회의였습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에 창조되어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생명적 존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명적 존재를 위하여는 자유의지를 줘야 했습니다. 자유의지는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자유의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고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의 사랑의 관계만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생명 속에 있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여 사망 속에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그와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부작용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들의 의논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의 결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남용할 때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창조하신 분이 지도록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함으로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평화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 결의의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하는 그러한 구속의 결과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것에 대한 이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시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처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옷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보면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그 아내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난 빛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반사되어진 빛이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빛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빛이 났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임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스스로의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의 빛으로 인하여 빛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의 빛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춰진 그 빛을 받는 반사되어지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한 예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음의 결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어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에게도 반사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 스스로가 생명이 아니었고 생명이신 분을 거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드디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죽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을 알게 된 그들에게, 생명 없음이 발견된 그들에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평화의 은은 속에서 은운되었던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시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 상황에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잡으셨고 피가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그 가죽을 벗기신 후에 그것을 옷으로 지어서 아담과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을 이 신약에 비추어 본다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지칭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사건은 아담과 아내의 선택의 결과를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대신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대신하여 책임짐심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렇게 없애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지겠다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해주셨고 이처럼 너의 선택의 결과로 창조하신 내가 죽을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부분을 글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그 모든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오늘 24절에 보면 쫓아내시고 또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이 서로 글자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불칼을 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글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사 제도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고 싶으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생명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생명이 아니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빛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빛을 잃어버림으로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이 되어버리면 빛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존재론적인 위험을 호소합니다. 빛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둠이 살려질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되어버린 그들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빛에 의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그들이 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불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가올수록 그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서셔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생명이 연결되길 원하시지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라고 표현하므로 이 표현은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적 표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여 어둠이 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여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런 결과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심으로 그들이 밖에 나간 것처럼 표현하셔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는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 부분은 이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성소가 만들어질 때 이 그룹 천사들을 연상합니다. 거기에 두루두는 화염검, 사실 이 두루두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칼처럼 번쩍이는 빛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번쩍번쩍 돌아는 칼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의 빛이 있었고 그 주위에 바로 그룹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도 오지 못하게 사람을 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것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내보냈던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밝은 빛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 밖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잘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편에 좌정하셨고 빛을 높이 드셔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찾아오기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래로 에덴 동산 동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양을 잡으면서 이렇게 양처럼 돌아가실 창조주의 죽음을 기다리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제사대로 아담과 그 아내는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처럼 돌아가셔서 우리가 선택한 죽음을 해결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모부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사의 내용들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절대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죽겠다는 사실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없어진 채로 그냥 버려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에 담긴 의미는 제사의 형식이나 의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가인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가인은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형식도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정성을 드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드리고자 함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님은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조치는 제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제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가 예표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사를 제정하셔서 제사 속에 있는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즉 생명을 다시금 느끼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예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배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코믹한 웃음만 제공되거나 지식만 얻게 하거나 사람의 경험담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시간이 됩니다. 매우 공허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예배를 통해 대면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멸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낙심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펼쳐진 미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를 쉬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 때 힘들수록 문제가 많아질수록 예배를 통해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하시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약속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이르러오게 됩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를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끊었던 생명은 다시금 이어지고 생명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망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시작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물 한 방울이라도 주어 혀라도 적시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장면에서 두 가지 이유로 요청을 거절합니다. 첫째, 부자는 그의 이생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 나사로는 위로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후에 부자는 제발 이생으로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자기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기별을 전한다면 그의 형제들이 분명 마음을 돌이켜 음부의 고통을 자기처럼 받는 음부의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와서 기별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대화로서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가 재산의 사용에 대해 말하는 누가복음 16장 전체에 나와 있는 다른 가르침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도 재산이나 부의 사홍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부자와 나사로는 재산과 부의 관점에 비춰보면 서로 정반대의 처지에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이 사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둘째로, 이 비유에서 이생에서의 그들의 대조적인 역할이 내세에서는 뒤바뀝니다. 다시 천국과 음부라는 반대 상황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한 처소에서 참된 부와 좋은 거처를 얻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역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이고 가난은 그분의 불쾌하심의 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내세에서 부자의 상급이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였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잘못된 부의 신학을 꼬집어 드러내려 한 것입니다. 첫째, 부자는 이 생에서 가난한 자를 꼭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이끌어 회개케 하고 성경의 도덕과 윤리를 따르게 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기별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 사후에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으니 이 생에서 최선의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윤리적인 교훈 외에도 죽은 자가 의식이 있으며 죽은 후에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칠까요? 자, 몇 가지 증거가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첫째,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깨울 수 있는 잠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등을 보면 이런 것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신약의 다른 곳,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13장 36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15장 6절, 18절, 20절, 5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베드로후서 3장 4절, 여러 성경절들에서도 같은 사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는 이런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나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 뿐 아니라 이 비유가 나오는 책인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잠이라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 의식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죠. 둘째로, 이 비유에 의하면 부자는 죽은 후에도 눈과 혀와 곧 매우 실제적인 몸의 지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나사로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신체를 지니고 있는 이런 상태는 죽음 후에 육체를 떠난 영혼이 불면한다는 개념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셋째, 이 비유가 사후의 삶을 말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라면 천국과 지옥은 천국과 지옥의 거지들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매우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비참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뭔가 실제가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로 보인 것입니다. 넷째, 사람이 죽을 때 상급을 받는다는 걸 증명하기에 이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7절, 25장 31절로 46절,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죽을 때가 아니라 재림 때고 바로 그때 의인과 악인이 각기 상급과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 스스로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관성이 없는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자, 다섯째로 구약의 기자들은 죽은 의인과 죽은 악인이 다 같이 부활의 날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서 잠잠히 있을 것이라고 매우 강조하여 말합니다. 욥기 14장 12절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또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전도서 9장 5, 6, 10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죄도 없다. 전혀 의식이 없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의 국면들은 이 비유가 영혼 불별이라는 비성경적 교리, 즉 예수님 자신이 다른 곳에서는 가르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본 의도가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민간에 유행하는 사위의 삶에 관한 이야기, 곧 비유를 사용하여 복음은 우리의 현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와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가르침을 생생하게 제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1세기에 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에게 한 하데스, 곧 음부에 관한 강론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비유와 매우 흡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천국과 지옥을 그는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민간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어떤 중요한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은혜롭고 친절한 외적인 행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가르치려는 핵심을 우리는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원불멸을 가르치기 위한 주 목적이 아니라 이런 윤리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민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야기,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활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도 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은 당일에 낙원으로 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하신 이 약속은 전통적으로 영혼불멸, 곧 신실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 전에 하늘에 의식이 있는 존재로 살아있다는 신조를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구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견해에 따르면 그때 참여한 강도가 예수께 그분의 나라에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은 그 강도가 그날 당일에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키는 예수의 이 진술의 구두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코마를 어디에 찍을 것인가. 대부분의 번역본들처럼 쉼표, 곧 코마를 오늘이라는 말 앞에 찍는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됩니다. 즉 오늘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실제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초기 기독교 시대 신약사본들은 단어와 또 문장들 사이에 구분이 없었고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구두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쉼표 같은 그런 헬라어의 구두점은 700년에서 800년이 지난 후 9세기에 와서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헬라 사본에 있는 쉼표 같은 구두점들은 본문의 의미에 대한 당시의 이해를 그들의 해석을 반영해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구두점을 넣으면서 쉼표를 그렇게 찍은 것은 문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신학적인 확신이나 가르침 또 해석, 이해. 다시 말해서 신실한 자를 위한 최종적 상급이 죽을 때 곧바로 주어진다는 그런 신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하고 그럼 무엇이 더 맞는 이해인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